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말씀해 주옵시고 듣는 모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며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로 강하게 하시며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책망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맨 첫 번째 있는 이 팔복에 관해서 다섯 가지의 복을 살펴보아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그 마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다고 하셨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 네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가지는 복, 그리고 다섯 번째,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 왔는데, 우리가 팔복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인 것을 아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는 의식과 어떠한 규례에 관한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미 이 사실을 아주 크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식에 참석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것을 온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인 것이지, 그 세례식을 행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천국에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티켓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죄를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이 되어야 되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팔복에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여섯 번째 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식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은 본래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거나 정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거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뭔가 깨끗하게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서 떡을 잡고 이렇게 먹어야지 이게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다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뭔가 씻은 손으로 뭘 먹으면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거나 또는 부정하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더럽고 추한 것은 인간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한 생각, 거짓 증거, 회방.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눈만 뜨면은 듣게 되는 사회에서의 그 부도덕, 신문의 사회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평생 신문 사회면에서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우리 사회에서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을 절대 근절시키지 못합니다. 뭐 제도를 개선하면 그것이 근절될 것처럼 생각하고 교육을 잘하면 그것이 개선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마음에 아주 강하게 뿌리 박히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더럽고 추한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보통 신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살인자를 범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틀려가지고 살인자를 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잠재적으로 살인, 간음, 악한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 발산되는 경우는 그와 같이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경찰서에 붙잡혀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자기도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재해 있는 것이 사회의 어떤 법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경찰력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양심의 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제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면은 그와 같이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유가 뭐냐니까 인간 마음 내면에 그러한 악들이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마음이 본래부터 더럽고 추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송장이 썩어 있는 그런 상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장이 썩어 있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관을 열어보면은 악취가 진동합니까? 우리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덤의 이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와 같아.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치 썩은 시체에서 풍겨놓는 악취와 같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슨 조금의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악취가 진동할 정도의 추함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에르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을 향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보는 것하고 다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마 깨끗한 자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증언해 주니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지워졌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간은 본래적으로 마음이 더럽고 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의 그 마음에는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함이 있었어요. 한 점의 불순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금 그러면은 그 순금의 상태는 순도가 100%인 것. 조금의 불순물도 거기 없습니다. 포도주도 순포도주 그러면은 정말로 거기 어떤 뭐 찌끼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수한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본래 창조됐을 때의 마음도 아주 순수해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흠이나 점이나 티나 더러움이나 약한 생각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청결하고 깨끗했습니다. 사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성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근원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동일하게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지은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외모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과 순수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의 모습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무서운 불행과 죽음과 지옥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라고는 죄와 비참과 불행밖에 없는 것이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물려주고 좋은 예절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귀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우리 원조상 아담은 우리들에게 죄와 비참과 불행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모든 만물들과 인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창세기를 조금만 넘겨서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은 노아의 홍수 바로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금방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후회한다 이런 표현까지 깃들일 정도로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님께서 청결한 마음이 복이다 이렇게라고 어떻게 한정적인 그룹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전제에 모든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추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기독교 진리에 한 발짝도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을 때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신보에 보니까 미국의 기독교인 10명 중에 9명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기독교인 10명 중에 한 명만이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다 진리로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단에 대해서 나는 믿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원죄를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이 추하고 더럽다는 걸 믿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나는 부활은 믿는데, 나는 부활은 믿지만은, 그러나 뭐 예수님의 기적은 믿지 않는다. 나는 무엇은 믿지만 무엇은 믿지. 이렇게 10명 중에 9명이 성경을 그와 같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100% 전적으로 다 믿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인간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다는 이 전제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지극히 추하고 더럽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영광과 빛으로 아주 강하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느 일정의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아주 그냥 난잡하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그곳에 쑥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뭔가 마음속에 양심에 찔리는 것을 느끼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자기는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섞여 있고 다 문제가 있다면은 뭐 누구든지 다 들락날락 할 수 있겠지만은 천국도 그런 것입니다. 천국도 보면은 영광과 빛으로 아주 찬란하게 쌓여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설령 천국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데 그것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외모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 샤워를 매일 해야 된다라든지 목욕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외적인 것을 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반드시 변화되어야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처럼 우리들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더러운 인간의 마음을 고치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든지 예식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더럽고 오염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 마음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마음에 들어온 죄악을 정결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정결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의 상징인 것인데,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인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바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표되어 있는데 특별히 피로서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인간의 마음이 정결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란 어떤 셈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보혈의 셈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셈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셈으로 가야지 거기서 씻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100년을 있어도 그 마음에 있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명상을 한다고 마음에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마음에 더러운 죄를 씻지 못합니다. 피부가 검은 흑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희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처럼 인간의 마음의 죄악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희귀할 수가 없어요. 표범에 나 있는 검은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죄악을 도무지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마음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했고 에스겔 36장 25절에서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보혈의 피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마음을 우리 인생들이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그 마음이 고쳐져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청결하게 된 사람의 복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맛본 그 마음의 복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한 마음의 그 상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된 사람의 마음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떠든지 상관이 없다.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다 행복하고 다 그 사람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어디 한 군데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내면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이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원래 타락, 아담의 타락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원래대로 청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더러운지 아니면 깨끗한지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셈에 그 마음을 담그어서 깨끗하게 한 자가 진정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에 관한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락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마음은 어두워가지고 또 오염돼서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죄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이 더럽고 추한 그런 오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름이 낀 날에 찬란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에 어두운 죄악으로 이렇게 가득 끼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의 죄를 다 씻고 모든 마음의 오염을 다 씻어버리고 모든 마음의 부패를 다 씻어버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럽고 어두운 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만 합니다.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이 책이 무슨 하나님의 책이냐? 이렇게 불평만 하지 이 성경책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것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출애굽의 그런 사건 속에서 능력이 많으신 구원주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속에서 인류의 구세주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계시해 주는 곳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땅에 다른데 어떤 곳에서도 성경 말씀만큼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 연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온 우주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청결한 마음은 성경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결한 마음은 온 우주와 대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럽고 추해서 어두워 있는 사람은 온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우주를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은 우주와 대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얼마나 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는 잎새만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조용하게 흐르는 시냇가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게 되고 눈 덮인 산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번개라든지 천둥 소리까지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더러운 자는 자연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이라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는 오직 다른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 위안이라든지 또는 몸의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바라보지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냥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영적으로 온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청결한 자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볼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그곳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영광의 주님에 대하여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천사들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날개로서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날개로 뭐 다른 것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도 없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영광 가운데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은 다 사라질 것이고 정말 청결한 마음, 조금의 어떤 가리는 것이 없는 그 마음을 그대로 투명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래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를 범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의 끝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마음이 추하고 더러운 채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것은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일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주님의 보혈의 피에 그 마음을 담그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 억만금보다도 억만금도 부럽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온 우주와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볼 것인 그런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합니까? 거룩합니까? 성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는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빛부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섯 번째 팔복 중에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시고 과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지 자신들을 잘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